마태복음 27번 메시지 왕의 사역의 계속 세 번째 9장 7절부터 17절에서 우리는 마태복음의 매우 좋고 달콤하고 친밀한 부분에 옵니다. 왕이 천국의 헌법을 공포하시고 여러 환경에서 왕이신 그분의 권위를 나타내신 후 9장 9절부터 13절에서 우리는 그분이 죄인들과 함께 잔치를 누리시는 것을 봅니다. 마태를 부르심 9장 9절에서 우리는 마태를 부르심을 봅니다. 이 구절은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조치라 하시니 일어나 조치니라 라고 말합니다. 마태는 레위라고도 불리웁니다. 그는 세리였고 구원받은 후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복음서의 기자였습니다. 마태를 부르심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심과 좀 다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들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으며 야고보와 요한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물을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그들의 일을 내려놓고 주 예수를 따랐습니다. 주 예수께서 세리들이 있는 세관을 지나가실 때 그분은 마태를 보셨고 그를 부르셨으며 마태는 그분을 따랐습니다. 9장 9절에 기록된 것에 따르면 이것이 주께서 마태를 첫 번째로 만나신 것입니다. 주님에게는 틀림없이 말씀이나 그분의 용무에 있어서 무언가 끄는 힘이 있었으며 그것이 마태로 하여금 그분을 따르게 했습니다. 주님을 쫓는 것은 그분을 믿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분을 믿지 않는 한 아무도 그분을 쫓지 않습니다. 그분을 믿는 것은 구원받는 것이고 그분을 쫓는 것은 천국에 참여하기 위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협착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왕을 위하여 잔치를 준비함. 10절은 예수께서 그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보라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말한 집은 마태의 집이었습니다. 이 복음서의 기자인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것이 자기 집인 것을 말하지 않았고 주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푼 사람이 바로 그였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겸손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5장 29절은 분명하게 레위, 곧 마태가 그분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는 주님과 그분의 제자들을 위하여 자기 집을 열었으며 큰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왕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잔치에 참석함. 17절은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태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는가를 계시합니다. 그는 많은 죄인들을 친구로 가진 죄인이요, 멸시받는 세리였습니다. 만일 그가 그렇게 천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세리들과 죄인들만 주 예수와 함께 마태의 집에서 열린 잔치에 있었습니까? 마태는 그처럼 천한 사람이었지만 단지 하나의 제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또한 열두 사도들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세리는 멸시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세리들이 거짓 고소로 더 많은 것을 요구함으로써 그들의 관직을 남용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쓰라린 것이었습니다. 그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백성에게 멸시를 받고 전혀 존경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죄인들로 취급받았습니다. 마태와 같이 그처럼 천한지 위에 있는 사람조차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아래 사도가 될 수 있었다니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경배해야 할지. 구원받은 후에 마태는 주님께 매우 감사함으로 자기 집을 열어 그분과 그분의 제자들을 위하여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말씀은 그처럼 달콤하고 친밀한 방법으로 열립니다. 바리새인들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음을 인하여 왕을 정죄함. 11절은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말하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엄격한 유대인의 종교적 당파로서 그들은 그들의 우월한 성결 생활, 하나님께의 헌신, 성경에 관한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주 예수께서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잔치를 누리고 계시는 동안 바리새인들은 그분을 비평하고 정죄했으며 제자들에게 왜 그들의 선생이 그런 사람들과 같이 먹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자칭 의로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음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오직 의에 따라 사람을 다루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함으로써 그들은 하늘에 속한 왕을 그처럼 배척하는 반대자들로서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3절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시작된 하늘에 속한 왕에 대한 배척의 연속입니다. 주님은 의사로서 그리고 죄인들을 부르러 온 분으로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그분께 주어진 기회로 삼아 의사이신 그분 자신에 대한 매우 달콤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12절에서 우리는 주님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 대답하신 것을 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하느니라.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 세리들과 죄인들이 환자요 병든 자들이며 주님은 그들에게 심판자가 아니라 의사요 치료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왕국의 왕은 왕국을 위해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부르시는 데 있어서 재판관으로서가 아니라 의원으로서 사역하셨습니다. 재판관의 심판이 의에 따른 것인 반면에 의원의 치료는 긍휼과 은혜에 따른 것입니다. 그분이 하늘에 속한 왕국 백성으로 삼은 사람들은 문둥병자들과 중풍병자들과 열병에 걸린 자와 귀신 들린 자와 각종 병자들과 멸시받는 세리들과 죄인들이었습니다. 만일 그분이 재판관으로서 가련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셨더라면 모든 사람이 정죄받고 거절당했을 것이며 한 사람도 그분의 하늘에 속한 왕국 백성이 되도록 자격을 갖추거나 선택되거나 부르심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시고 구원하기 위해 의원으로 역사하러 오셨습니다. 그 목적은 그들이 그분의 새롭고 하늘에 속한 시민들로 다시 조성됨으로 그들과 함께 그분이 이 타락된 땅 위에 그분의 하늘에 속한 왕국을 수립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말씀은 스스로 의롭다 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분이 그들에게 의원으로 필요함을 깨닫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의로 인해 눈멀었기 때문에 그들이 병들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 하는 바리새인들은 주 예수님을 비평했으며 모든 깨끗이 못한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이 사람들은 부정한 것이 아니라 병든 것이다. 나는 그들을 정죄하기 위한 재판관으로서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경스럽고 사랑스럽고 친밀한 치료자인 의사로서 왔다. 주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셨을 때 그분은 사실상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다른 이들과 같이 병들었음을 지적하고 계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13절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전진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들을 불러온 것이 아니오 죄인들을 부르러 왔노라. 스스로 의롭다 하는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 주님은 그들에게 더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긍휼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과 은혜를 받기 싫어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기를 더 좋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그분의 길과는 어긋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가련한 죄인들에게 긍휼을 보이시기를 갈망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긍휼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여기서 그분이 의로운 사람들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상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의인은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입니다. 왕이신 구주는 그러한 자들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성경 지식을 자랑했고 그들은 자신들이 성경을 매우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더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롭다 하고 이 사람들을 긍휼이 없이 정죄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신다. 지금은 내가 이 가련한 사람들에게 의사가 되어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 때이다. 나는 여기 재판관으로서 있지 않다. 나는 여기에 그들의 문제를 돌보는 사랑스러운 의사로 있으며 지금 그들을 치료하고 있다. 당신은 의롭습니까? 만일 당신이 아니요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당신은 복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의롭지 않다고 생각하며 자신들이 죄스럽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의로운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스스로 의로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한다면 너희는 내가 온 것에 맞지 않다. 왜냐하면 나의 온 것은 죄인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지 말라. 오히려 너희는 너희가 얼마나 죄된지를 깨달아야 한다. 만일 너희가 자신을 죄인들로 생각한다면 그때에야 너희는 나의 온 것에 대해 준비된 것이다. 이 구절들에 묘사된 환경이 없었다면 주 예수께서는 의사로서 자신을 계시할 기회를 갖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단지 너희는 내가 재판관으로서가 아니라 의사로서 온 것을 알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단지 하나의 교리였을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병든 사람들과 잔치를 하시면서 자신을 의사로 계시하셨습니다. 그 세리들과 죄인들은 육신적으로 병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병들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잔치하시는 동안 그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재판관이지만 나는 의사이다. 의사인 나는 오직 이 병든 사람들을 치료한다. 만일 너희가 병들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너희와 아무 상관이 없으며 너희를 고칠 수 없다. 나는 죄인들과 병든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 여기 온 것이지 완전한 사람들을 불러온 것이 아니다. 너희는 어느 편에 서겠느냐? 죄인들의 편이냐? 의로운 사람들의 편이냐? 만일 너희가 죄인들의 편을 취한다면 그때 나는 너희의 의사가 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다. 마태복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방면을 33가지 이상 계시합니다. 그중 하나가 의사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생명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의사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이 이상을 갖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믿을 것이며 우리가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었을 때마다 그분을 의뢰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의사로서 신뢰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은 왕국의 책이지만 또한 하늘에 속한 왕의 풍성으로 충만한 책입니다. 이 하늘에 속한 왕은 치료하는 권위를 가진 우리의 의사이십니다. 그분의 고치심은 단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권위의 문제입니다.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 그분은 우리를 직접 만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단지 한마디 말씀하심만이 필요하며 그럴 때 그분의 권위가 그분의 말씀과 함께 나올 것입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백부장은 주님께 단지 한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더욱이 백부장은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나도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요, 많은 이들이 내 아래에 있습니다. 내가 한마디만 하면 그들이 순종하는데 이는 나의 말에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여, 당신은 나의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한 말씀만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권위가 당신의 말씀과 함께 갈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력으로가 아닌 권위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종종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치료하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치료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천연적인 관념입니다. 주님의 치료하심은 그분의 고치시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고치시는 권위의 문제입니다. 그분은 단지 병아 사라져라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권위입니다. 이러한 동일한 권위로 그분은 또한 정신적인 병들이 사라지도록 충분히 명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은 권위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의로웠고 스스로 의로웠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다루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들과 죄인들은 배척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종교적인 관념이었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관념의 표현을 그분 자신을 의사로서 계시하실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아, 너희 종교적인 사람들은 틀렸다. 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재판관으로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들을 치유하는 의사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기꺼이 치료받기 원한다면 너희를 치료할 것이다. 말씀의 이 부분은 얼마나 달콤하고 친밀한지. 신랑 없이 금식함.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 교리의 책인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경우, 즉 9장 14절부터 17절까지에서 신랑 없이 금식하는 경우를 제시합니다. 14절은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말하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는 주님이 바리새인들의 옛 종교의 문제를 다루는 것을 기록합니다.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에서 주님은 요한의 제자들의 새 종교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침례자 요한은 옛 종교를 버리고 종교 밖에 있는 광야에서 그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그의 제자들은 옛 종교의 바리새인들이 그러했듯이 새로운 종교를 형성하여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침례자 요한의 사역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소개하는 것이었으며 그 목적은 그리스도가 그들의 구속자와 생명과 모든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 중 어떤 이들은 목표인 그리스도로부터 요한의 어떤 행습들로 빗나가 그 행습들을 종교로 만들었습니다. 종교적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성경적이고 근본적인 어떤 것을 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임재가 없으면 그것은 종교입니다. 새시대의 종교인들인 요한의 제자들과 옛시대의 종교인들인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자주 했지만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한편 그들은 금식을 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임재 안에 살았던 주님의 제자들을 정죄했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제사장으로 태어났지만 후에 그는 종교적인 모든 것들을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몇 년 못되어 감옥에 들어갔으며 그의 제자들은 새 종교를 형성했습니다. 종교를 갖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무언가를 하지만 그리스도는 없는 것입니다. 종교는 당신이 그 영 없이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위해 행하는 어떤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상당히 많은 것들을 했지만 그것들 안에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영 없이 그것들을 행했습니다. 이제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은 그 영 없이 그리스도 없이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식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또 하나의 종교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므로 14절에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종교인 옛 종교와 요한의 제자들의 종교인 새 종교를 봅니다. 종교를 갖기란 얼마나 쉬운지. 당신은 단지 옛 방법을 떨쳐버리고 새 방법을 취함으로 종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방법이 옛 것이건 새 것이건 그 안에 그리스도와 그 영이 없는 한 그것은 종교입니다. 당신의 새 방법이 바로 당신의 새 종교가 될 수 있습니다. 종교가 무엇인지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와 그 영을 떠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다 하는 바리새인들, 즉 옛시대의 종교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정죄했던 세리들과 죄인들을 친구로 삼은 것으로 인해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죄인들과 잔치를 누리는 것을 정죄했습니다. 금식하는 요한의 제자들, 즉 새시대의 종교인들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이 잔치를 누리는 것으로 인해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지 않음을 인하여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모든 면에서 종교인들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의사와 함께 머물러야 합니다. 신랑과 함께 금식하지 않음. 새종교의 경우에 있어서 주님은 단지 의사일 뿐 아니라 또한 신랑이십니다. 15절에서 주님은 그들에게 혼인집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사와 신랑은 모두 즐거운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지혜를 높이 평가합니다. 바리새인들에 관한 경우에 있어서 그분은 자신을 의사로 비유하셨습니다. 이제 요한의 제자들의 경우에 있어서 그분은 자신을 혼인식의 신랑에 비유하십니다. 주님은 혼인집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 금식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신랑과 함께 있는 시간은 즐겁습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때 그들은 금식할 것입니다. 혼인집 아들들이라는 어구는 주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던 일시적인 기간 동안 그분의 제자들은 혼인집 아들들이었습니다. 후에 그들은 신부가 될 것입니다. 신랑을 빼앗기는 것은 왕이신 구주가 제자들로부터 하늘로 올리우셨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 후 그들은 금식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 하며 반대 의견을 제기하는 옛 종교의 바리새인들을 다루심에 있어서 왕이신 구주는 자신이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의사임을 시사하셨습니다. 금식하며 반대 의견을 제기하는 새 종교의 요한의 제자들을 다루심에 있어서 그분은 자신을 신부를 취하는 신랑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그리스도가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라고 그의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왕이신 구주인 그리스도는 그들 중 몇에게 이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의사와 신랑은 기쁜 사람들입니다. 왕이신 구주는 먼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치료했고 다음에 그들을 혼인집의 아들들로 삼았으며 결국 그들을 그분의 신부로 취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분을 그들의 생명을 소생시키는 의사로 적용할 뿐 아니라 그분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생활을 하기 위해 신랑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분과 함께 슬픈 장례식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쁜 혼인식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그분 앞에서 금식하고 잔치를 누리지 못하겠습니까? 이러한 이의를 제기하는 질문은 요한의 제자들 중 얼마가 새로운 종교에 빠져서 왕이신 구주를 배척했음을 가리킵니다.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은 교리의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교리가 아닌 인격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주님은 가장 깊은 사람, 곧 신랑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언제든지 교리적인 따짐을 가지고서 그들의 교리에 주의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오직 그분 자신을 주의합니다. 그분을 따르는 자들의 생활과 행함은 어떤 교리가 아닌 그분의 임재와 그분 자신에 의해 통제받고 지시받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혼인식에서 금식한다면 그것은 우스꽝스러울 것입니다. 더욱이 다른 이들이 혼인잔치를 즐기고 있는 동안에 금식한다는 것은 신랑에게 모욕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지혜를 봅니다. 그분은 그들과 따지지 않았지만 분명히 종교적인 사람들을 정죄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너희 종교인들은 표적을 놓쳤다. 너희는 내가 신랑이요 내 주위에 있는 나의 모든 제자들이 혼인집 아들들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들은 금식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나와 함께 잔치를 즐겨야 한다. 이러한 두 가지 경우가 없었더라면 주님은 결코 자신을 의사와 신랑으로서 계시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물론 심지어 모든 종교인들을 인해서도 주님께 감사해야 하는데 이는 종교에 의해 제기되는 경우가 없이는 주께서 많은 다양한 방면으로 계시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